상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30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19년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masterpiece, 작품입니다. 정말 주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두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정말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갈릴리 바다고요. 또 한 곳은 사해 바다입니다. 한쪽은 죽어있고 한쪽은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드려져야 할 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핑계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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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위에 지어졌습니다. 규모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마 그 판테온, 그리스 신전, 판테온 신전의 한 3분의 1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그 성전의 어떤 화려함은 그 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정말 기이한 자재들과 그리고 모든 금으로 그 방을 둘렀던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건 뭐야? 라고 봐도 되는 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거 스핑크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기서 왜 스핑크스가 나와? 성전에서?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우리말로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룹, 영어로는 체룹, 체루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루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0장,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룹이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네 개, 날개가 네 개. 1장 5절, 6절 보면 그 모습은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네 개인데 사람 모습도 있고 짐승들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편 11절하고 2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끌었던 신비한 생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저런 모습을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과 또 이집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핑크스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해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모르지만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없기에 상상만 할 수 있기에 그냥 스핑크스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그려낸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었을 것이고 팜트리와 그룹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안에 그룹의 형상이 그렇게 스태츄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여기서는 그냥 스핑크스와 비슷하게 그려낸 것이니 너무 받아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저는 더 위험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큐피트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을 귀여운 어린아이나 미소년의 모습을 닮고 사람의 형상을 한 그 천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의 모습이 대두됐던 것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본주의가 시작되었을 때 대두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도 그룹이 혹은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는 그 천사들이 그려지면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 부각되었던 것이 수호천사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호천사가 우리 곁에 항상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0월 2일 날 수호천사 기념일로 수호천사를 향한 예배를 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그러면 좋죠. 그렇죠? 우리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못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뺏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어요. 전 국가가 정말 동원되어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 두로의 히람 왕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성전 지을 목재로 수입했습니다. 이 백향목, 이 나무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나무가 자라기 전에 30년 동안 뿌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지대에 살고 있어요. 목재로 쓸 정도면 200년 이상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나무를 갖다가 쓴 거예요. 목재뿐 아니라 이 산에 성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알고 있는 것, 돌이 막 이만한 게 이렇게 다 박혀져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사실 주춧돌입니다.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렇게 주춧돌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돌들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근교에 채석장을 발견했습니다. 축구장 넓이보다 조금 더 큰 채석장인데 이 채석장에서 석재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채석장 이름이 성지순례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전국에서 3만 명의 노무자를 수집했습니다. 1만 명씩 만 명씩 세조로 나눠서 교대로 일을 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레바논에서 목재를 베고 두 달은 뭐 예루살렘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 감독 관리자가 3,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8만 명 이상이 동원되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시킨 다음에 7년 동안 정말 그야말로 온 총력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씁쓸한 것은 자기 궁전을 짓는데 더 오랜 시간을 소비했죠. 그렇죠? 하여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느냐고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화려한 이 성전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향목으로 짓고 뭐 석재를 날라 짓고 금박을 다 칠했으니까 이것이 성전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최고급 자재로 붙였기 때문에 성전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저 운석 하나에 수억씩 하던데 그걸로 다 발라서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성전이 됩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 됩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에요. 무엇은 어떤 자재로 짓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규모로 짓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다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0절까지는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아무 곳에도 다 계시는데 이 성전 안에 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계시지만 이 성전에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을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악행을 행하였더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9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있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든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성전 안에 거하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이 건물을 지었고 아무리 이걸 거룩하게 떼어서 내가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해도 이 건물을 던져버리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며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비웃고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자. 성전의 핵심은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건물을 짓는데 모든 정력을 낭비하고 다른 것에 팔려서 시선을 팔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계시는 이유는 예배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곳은 성전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참 슬픈 것은 역사의 소피아 성당, 터키에 있는 바티칸 성당 그 모든 건물들은 다 권력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되고 제사장들끼리 싸우고 이 뒤에 가면 수많은 정말 역겨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시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사망 후 불과 5년째,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몰수해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종교 행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 없이,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종교 생활만 고집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스라엘을 주전 216년에 유다왕 아하스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에 남은 보화를 뇌물로 바칩니다. 결국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남아있던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성전 건물은 터만 남은 폐허가 돼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역대에서 역대하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9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함이로다. 내가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정말 성전의 핵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건물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예배하는 내가 이곳에 있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 공간은, 이 건물은 성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다시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끝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를 바벨론 포로 시절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름처럼 왕들의 이야기나 왕들의 업적을 남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왔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로 살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뼈저리게 이 열왕기서를 보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너는 너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라 부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대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을 두 번째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제, 아시리아의 압제에서 지었던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왕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멋지게 웅장하게 복원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너무나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말씀과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 그것은 종교적 소비 활동을 위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멀리서 여행 오면 다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밖에 있는 시장에서 사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온 것입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면 때워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오랜 세월 종교 생활을 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노하시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혹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 뭐가 찝찝하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워야 한다면, 빨리 하고 집에 가야 한다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예배드리기가 편한 시설들과 편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다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성경을 비치된 교회도 너무 많이 있어요. 편리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있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판단을 흐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을 들고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셨습니다. 고함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지 않는 건물,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80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 행사만 남은 예루살렘 건물은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성전은, 성전의 본질은 예배당도 예배의식도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도 아닌 예배자인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는 단 한 사람에서, 단 한 사람에게서 모든 성도로, 단 하루에서 모든 날이 예배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성전이 파괴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들이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의 몸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산 제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히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을 드린다 생각합니다. 마음을 받으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몸을 받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니까? 몸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만 드린다 생각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예배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디다케라는 책의 한 소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너의 소유를 나누고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나눈 사람들이라면, 영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마땅히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떠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은 육체에 거하며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몸으로 하는 것,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내가 내 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영성이며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영과 육, 마음과 몸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악 덩어리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악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살면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삶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 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역이고 성스러운 일이고 집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곳이고 일하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 내 몸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내가 거하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나의 몸으로 보여져야 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성육신 되는 삶일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전히 영지주의는 몸을 부정합니다. 세속주의는 몸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전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모셨다면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몸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나의 하는 모든,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나눠버리고 내 몸은 내 것, 내 마음대로 살고 뭔가 마음을 드린다, 영적으로 산다, 이러한 말들로 정말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삶을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이 그 정도라면, 그 정도가 내 영성이고 그 정도가 내 수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면 나는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이, 살아계심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시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몸으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예배인 것을 성전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산 제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